미국의 고든 맥도날드라고 하는 목사님은 우연히 어느 날 남아프리카 출신의 흑인 지도자를 만나서 대화를 나누다가 큰 감명을 받게 됩니다. 그 지도자의 해박한 역사의식, 분명한 정치 철학, 그리고 관용과 헌신의 자세, 그리고 풍겨 나오는 편안함과 부드러움이 그의 가슴에 울렸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이 젊은이는 어디서 교육을 받았을까? 하버드나 옥스퍼드나 소르본나 같은 세계 명문 대학에서 틀림없는 엘리트 코스를 밟았을 것이다 짐작하고, 지금까지 어디서 교육을 받으셨나요? 그랬더니 로벤섬에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아니, 로벤섬이라면 백인들이 흑인 지도자들을 강제노동시키는 악명높은 수용소가 아닙니까? 넬슨 만델라가 20년이나 감옥에 갇혀있던 바로 그곳 아닙니까? 맞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5년 동안 훈련을 받았습니다. 거기서 어떤 훈련을 받으셨나요? 낮에는 강제노동에 시달리고 채찍을 맞았으며 감시의 총뿌리에 가슴을 조였고, 그러나 죽음 같은 낮이 지나면 밤이 되면 함께 모여서 존경받는 어른들로부터 우리의 꿈과 역사를 배우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나갈 것인가를 배웠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머리에 남는 교훈은 무엇인가요? 용서와 믿음입니다. 처음에는 모든 백인들은 다 죽이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미워하면 미워할수록 내가 초라해진다는 것과 분노와 원망을 가진 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없다는 것을 배웠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맡기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목사님은 나도 이런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면서, 이런 사람만 될 수 있다면 5년의 감옥 생활도 기꺼이 지불할 수 있겠다 생각을 하면서 스스로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나는 나보다 15년이나 어린 이 젊은 지도자에게 왜 이렇게 마음이 끌리고 매혹되는 것일까? 그리고 결론을 내립니다. 이 사람에게는 아름다운 영혼이 있기 때문이다. 근데 여러분, 아름다운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거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죠. 수많은 눈물과 깨어짐을 통하여 얻어지는 보석보다 더 소중한 것이 아름다운 영혼입니다. 오늘부터 신명기를 강해하려고 합니다. 신명기는 어떤 책이냐 하면은, 율법을 가장 잘 아는 모세가 율법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을 젊은 세대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신명기의 내용입니다. 신명기의 용어에 대한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앞을 좀 보시죠. 신명기는 히브리어로 하트바림이라고 하는데, 말씀들이 이러하다는 뜻이고, 영어로는 듀트로노미라고 부르는데, 이 듀트로라고 하는 말은 두 번째, 세컨드 혹은 세컨다리라는 뜻입니다. 노미는 율법이고 두 번째 율법이다, 그런 뜻이죠. 한자로는 앞에 신명기라고 씁니다. 괄호 열고 신명기는 잘못된 철자입니다. 앞에 있는 신이라고 하는 말은 반복한다, 되풀이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신신당부 이런 말 있죠. 거듭거듭 간절히 부탁한다. 이게 신신당부인데, 이 신은 반복하고 되풀이한다는 뜻이야. 듀트로노미나 신명기나 다 무슨 소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하는 내용이다, 그런 뜻입니다. 아주 쉽게 말하면 모세가 모든 율법을 취합해서 재해석하여 쉽게 설명하는 내용이라고 기억하시면 되는 겁니다. 마치 뭐와 같으냐면은, 아기에게 영양가가 좋은 음식을 먹이고 싶은데 이 음식이 너무 딱딱해서 아기가 소화를 못 시키면 엄마가 꼭꼭 씹어서 다시 그것을 아기의 입에 넣어주어서 먹게 하는 모세라고 하는 분이 율법의 내용을 정리해서 역사 속에서 그 율법이 어떻게 작동되었는지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쉽게 이해하도록 가르치는 것이 바로 신명기 내용이 되는 겁니다. 이런 과정을 통하여 새로운 세대를 아름다운 영혼을 가진 사람들로 양육하고 하나님을 믿고 가나안 땅을 향하여 전진하는 믿음의 용사로 만들고 하나님 뜻에 합당한 미래를 세워가는 자들로 만들기 위해서 이 신명기가 필요했던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상태인가 하면은 가나안 땅 입구에 와 있는 겁니다. 지금 그들이 있는 장소가 공간적으로 어디냐? 모압 평지라고 하는 곳인데 1절에 나옵니다. 이는 모세가 모압 요단 저쪽 숨 맞은 편에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압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여기에 아라바 광야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게 모압 평지와 같은 것을 가리키는데 아라바 광야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지형적인 특성을 중시할 때 부르는 더 폭넓은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절에 여러 도시가 나오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모압 평지의 주변에 있는 도시들을 말하는 겁니다. 아마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도시 이름만 들어도 아 모압 평지가 거기고 면적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금방 이해할 수 있기 위하여 도시 이름을 열고 하고 있는 거죠. 5절에 보시면 모압이란 말이 등장을 합니다.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일러스되 모압 땅이 나오죠. 그죠? 자, 이제 이 모압에서 요단 건너 모압이라고 그랬으니까 이 모압 평지에서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가장 가까운 광야의 마지막 지점에 그들은 서 있는 거죠. 시간적으로 그들은 어느 때이냐 하면은 3절에 나옵니다. 3절. 마흔째 해 열한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니 마흔째 열한째 달 그 달 첫째 날 이게 뭐냐면 출애굽한 지 40년째 되는 해 11월 1일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광야 40년의 마지막 해라는 거예요. 그것도 11월 1일. 이 두 가지를 종합하면 뭐예요? 이제 곧 가나안을 정복할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두 달이면 이제 가나안으로 쳐들어갈 거예요. 다시 말하면 광야의 마지막 지점, 마지막 공간에 그들은 지금 서 있는 거다. 이걸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모세 앞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은 출애굽 제 2세대입니다. 2세대. 출애굽 1세대는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사람들이. 그들이 하나님의 기적으로 출애굽을 하여 요단강을 건너서 시내산에 이르러 율법을 받았던 그 세대를 1세대라고 부르는 겁니다. 근데 지금 1세대들은 어떻게 됐느냐? 신앙적으로 실패했고 40년이 흐르는 동안에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고는 다 죽었습니다. 지금 눈앞에 있는 사람들은 새로운 세대, 출애굽 2세대인데 문제는 이 젊은 세대가 이제 앞으로 가나안을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차지해야 하는 주역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을 해봅시다. 가나안 사람들은 더 강해졌을 것이고 광야를 방랑하는 이스라엘을 보면서 더 굳게 자기의 성읍들을 요새화했을 텐데 새로운 세대는 하나님도 잘 모르고 율법도 잘 모르는 시대가 그 어려운 가나안 정복을 해야 한단 말이죠. 자, 이걸 어떻게 감당하게 할 수 있느냐? 이게 모세의 고민인 것이고, 그래서 이 젊은 세대를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는 믿음의 용사로 만들기 위해서 신명기가 필요했던 거예요. 말씀으로 이들을 무장시켜서 믿음을 가지고 싸워 가나안을 정복하는 사람들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젊은 세대들에게 과거 이야기를 해 주는 겁니다. 2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열 하룻길이었더라. 호렙산은 다른 말로는 시내산, 율법을 받은 시내산의 다른 이름이 호렙산인데, 호렙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얼마나 걸렸대요? 열 하루 길을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데스 바네아가 어떤 자리냐 하면은 가나안 일곱 족속의 국경의 남단 도시가 바로 가데스 바네아인 거예요. 자, 이제 개념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출애굽을 해서 호렙산까지 오는데 얼마나 걸렸느냐? 성경을 살펴보면 두 달 걸렸습니다. 두 달. 두 달 걸쳐서 호렙산, 시내산에 도착을 했고, 시내산에서 얼마 동안 머물렀는가? 율법을 받고 성막을 건축하는 동안 1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때가 되자 호렙산에서 다시 열하루 길을 걸어서 가나안 남부 국경 도시인 가데스 바네아에 11일 걸려서 왔잖아요. 자, 그럼 계산해 보세요.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남부 도시까지 오는데 총 시간이 얼마나 걸렸을까요? 두 달 더하기 1년 더하기 11일. 해수로는 2년이고 개월수로는 1년 3개월입니다. 왜 이 말을 하느냐? 하나님의 원래 계획은 광야 40년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2년 되는 해에 가데스 바네아에 들어왔고, 이제 여기서 하나님이 어떤 명령을 내리시는가? 7절과 8절입니다.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가나안으로 진격하라. 약속한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고 하나님이 선포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가나안 1세대가 이 말씀을 듣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느냐?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그들이 뭐라고 했느냐면 모세에게 와서 하는 말이 22절. 자, 22절로 갑니다.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아니 지금 당장 쳐들어가라고요? 아무 준비도 없는데요? 그러니까 먼저 적들을 파악하기 위하여 정탐꾼을 보내고 가서 그들의 상황을 파악하고 거기에 맞는 대책을 세우고 작전을 짜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정탐꾼을 보내게 해 주소서라고 요청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모세가 어떻게 했는지, 뭘 좋다. 가서 보고 역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좋은 땅이라는 걸 확인하고 와서 들어가면 되지 해서 허락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 부족마다 한 명씩, 12지파에 한 명씩 대표가 나와서 12명의 정탐꾼이 40일 동안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그 보고 내용이 뭐냐는 거예요. 25절입니다. 그 땅의 열매를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 좋더라 하였느니라.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풍요의 땅이다. 맞다고 인정을 해놓고, 그런데 문제는 28절입니다. 28절.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낙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그런데 문제는 적들이 너무나 강합니다. 그들은 거인이며 그들의 성곽은 하늘에 닿아서 점령할 수 없는 강한 성벽이며 우리는 그 앞에 너무 초라한 메뚜기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가나안으로 갈 수 없나이다. 보고를 했다니. 그 말을 듣고 백성이 낙심하고 원망하자 모세가 하는 말이 29절에서 31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과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낳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은 너희보다 앞서서 행하시는 분이다. 출애굽할 때를 보라. 하나님이 너희 앞에서 싸우시지 않았느냐? 광야 생활을 보라. 부모가 아들을 품에 안음 같이 이 험한 광야를 하나님께서 너희를 품에 안고 여기까지 인도해 오신 것 아니냐? 그런데 왜 그 하나님이 들어가라고 하면 믿고 들어가면 되는 거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아느냐? 기가 막힌 얘기를 합니다. 33절.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하나님이 얼마나 섬세하게 사랑을 가지고 다 너희들의 입장을 이해하시고 미리 가서 준비하시고 길을 예비하시고 그렇게 준비하신 하나님이 이제 들어가라고 하시면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런데 왜 목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가 자식을 낳는 것 같이 너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다니. 이 말을 듣고도 백성들이 계속 원망하자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말씀합니다. 나를 원망하는 자는 아무도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하리라.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이 가나안 땅을 밟을 것이고 너희들이 다 죽었다 희망 없다고 한 너희들의 어린이들과 광야에서 탄생한 제2세대가 가나안으로 들어갈 것이다. 그러므로 정탐한 40일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하여 40년을 채우라. 뒤로 돌아.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다시 광야로 나와서 38년을 뺑뺑 돌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설교의 요점은 왜 우리가 광야에서 38년을 허송 세월을 했느냐? 그 얘기입니다. 2년이면 될 것을 왜 40년 만에 다시 똑같이 이 자리에 오게 되었느냐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믿지 않아서 한 게 뭐예요, 여러분?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한 일이 뭡니까, 여러분? 정탐꾼을 보냈잖아요. 적을 알면 대책을 세울 수 있다고.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다. 나를 알고 적을 알면 이길 수 있다. 그래서 적을 알려고 적진에 들어갔는데 적의 강함을 보고 기가 질려서 들어가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주저앉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피지기 백전불태라고 하는 이 고사성어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 너희들이 알아야 될 것은 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뭘 알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이 뭐냐를 알면 된다는 거예요. 적이 아니라 적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알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내가 주체가 아니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봅시다. 출애굽을 할 때 내가 바로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를 이해하고 애굽의 군사를 군사 동태를 파악하고 그들에게 맞는 작전을 짜서 싸워서 이겨서 출애굽을 했습니까? 아니요. 누가 했습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바로와 애굽을 향하여 어떤 일을 할 것인가를 결정하시고 행하신 것이 열 가지 재앙 아닙니까? 다 하나님이 주체가 되셔서 그 일을 앞서 행하시고 품에 안듯이 너희들을 안고 광야로 인도하사 오늘에 이르렀는데. 그러면 말이죠. 우리가 뭘 하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왜? 하나님이 33절에서 말씀했잖아요. 하나님이 목자시라고. 여러분, 양들은 자기가 스스로 양식을 구할 필요가 있다 없다? 목자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목자가 없는 맹수들은 자기가 사냥을 해야 되지만 양들은 목자만 따라가면 됩니다. 양들이 풀밭이 어디에 있는가 미리 정탐하고 가서 정보를 확인하고 지역을 갔다가 확인한 다음에 와서 그리로 가서 풀 뜯는 양이 있습니까, 여러분? 어디에 좋은 풀이 있는가? 그것은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목자가 할 일이라는 거예요. 정탐꾼들이 와서 보고를 했는데 그 보고가 틀렸느냐? 아닙니다. 객관적 분석은 정확해요. 그런데 왜 실패했느냐?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보지 않고 현실만 보았던 거예요. 그런데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니다, 갈 수 있다, 점령할 수 있다고 그랬죠. 왜? 하나님을 보았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니까. 저 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를 원한다는 걸 믿었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서 차지할 수 있다고 말했던 거예요. 들어가고 못 들어가고의 차이가 어디에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의 차이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장면을 보면서도 180도 다른 결론을 내리게 된 겁니다. 믿음이 달랐기 때문에. 그렇다면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오해하죠.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라이놀드 니버라고 하는 분이 믿음에 대한 기가 막힌 정의를 말했어요. 하나님 안에서 나를 보는 게 믿음이다 그랬어요. 뭐라고요? 하나님을 보고 그 뜻 안에 있는 나를 보는 게 믿음이라는 거야. 몇 년 전에 대모산에 등산을 가서 이렇게 열심히 걷고 있는데 앞에 우리 성도님 한 분이 오시는 거예요. 어머, 목사님, 반가워요. 그랬더니만,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그랬더니만, 네, 잘 지냈죠. 목사님, 그런데 제가 말입니다. 일주일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 줄 아세요? 너무너무 힘든 일이 있어서 죽을 것 같았는데, 그 일 때문에 내가 죽는 것 같았는데, 기도하고. 기도하자 그 모든 무거움을 물리치고 그 현실을 넘어서 승리했습니다. 이래는 거예요. 아, 잘했습니다. 잘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뭔가 얘기해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집사님, 하나님이 얼마나 큰 분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보고 세상을 보면 세상은 사가집니다. 아무것도 아니지. 그런데 크신 하나님을 보지 않고 세상을 보면 세상이 너무 커서 세상에 질려버립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지 않고 세상을 보기 때문에 별 볼 일 없는 세상 문제에 찌들어서 길을 펴지 못하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사람이 너무 많죠. 기도하면서 그 모든 어둠과 무거움을 털어냈으니 잘했습니다. 그리고 헤어졌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오셨나요? 인생살이 참 만만치 않죠? 그죠? 생각할 것 많고 고민할 것 많고 어떻게 살아야 되나, 무엇을 해야 되나, 어디로 가야 되나, 누구를 만나야 되나, 어떤 준비를 해야 되나, 얼마나 복잡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 앞에서 이렇게 복잡했다는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복잡하기는 매일 반입니다. 그들도 앞에 있는 적들을 두려워했고 적들을 알리기 위해서 적진으로 들어가서 적들을 바라보다가 적들에게 압도되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꼼짝 못하고 실패했는데, 이게 오늘 우리의 상황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어떡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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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떡하나. 근데 모세는 얘기하는 겁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복잡한 게 아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어떤 어머니가 아들을 낳았는데 이 아들이 참 똑똑하고 괜찮은 거라. 이 아이를 제대로 길러 싶은 마음이 간절했어요. 그래서 먼저 우리 아들에게 어떤 능력이 있는가를 알기 위해 적성검사를 시켜보고 아이를 가르쳐본 담임선생님에게 면담도 하고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아서 교육 전문가를 찾아서 자녀의 특성을 검사하고 미래의 산업이 어떻게 발전될 것인가를 생각하고 이 아이의 적성에 맞는 직업이 뭔가를 연구하고 분석하고 그래서 어떤 전공을 목표를 정하게 되고 그 목표를 어느 대학으로 정했다면 어떤 과정을 밟을 것인가를 전문가하고 또 코스를 논의하고 점검하고 대책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정된 것을 가지고 아이에게 가서 아이를 설득하고 너는 이걸 해야 된다고 아이에게 강조하고 몰아붙이고 그렇게 온 에너지를 자식을 기르는 데 다 씁니다. 그러면 그 아이는 어머니가 원하는 모든 정보와 모든 도움을 힘입어서 그 길로 가면 100% 성공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모른다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 아이가 그렇게 갈 수 있을지, 가서 된다고 해도 행복할 수 있을지, 자기의 인생의 소명을 제대로 살아낼 수 있을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럼 어떤 것이 이 아이를 위한 최선의 최고의 길인가 하는 거예요. 이 아이를 세상에 보내신 분, 이 아이에게 재능과 은사를 주신 분, 이 아이를 향한 꿈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와서 질문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들, 주님이 주신 선물, 이 아이를 나보다 하나님이 더 잘 아십니다. 이 아이를 향한 꿈을 주님께서 가지고 계십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주님보다 더 잘 아는 분이 없습니다. 어떻게 길러야 할지 가르쳐 주소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나보다 하나님이 더 잘 아시니까. 하나님은 다 아시니까. 그리고 그렇게 되도록 역사를 다스리는 분이. 그러니까 하나님께 와서 묻고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 길로 가면 아이도 평안하고 아이도 행복하고 그럴 때 그 아이의 소명을 이루고 하나님 앞에 멋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은 이렇게 살 수가 없죠. 하나님이 없으니까 복잡하게 살아야지. 끝없이 미래를 탐구하고 대안을 세워야지.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을 다 아시고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대로만 순종하면 간단한 거다. 아멘. 이게 어마어마한 특권이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교인들이 그렇게 하지 않죠. 미래를 알기 위해 모든 에너지를 다 쓰죠. 하나님께 와서 묻지를 않습니다. 아마 그렇다고 해서 뭐 우리 회사에 뭐 미래 전략 기획실이 없어져야 된다. 기도하는 사람으로 다 채워라. 그런 얘기 아닙니다. 세상은 세상대로 가는 거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수록 믿음을 가질수록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수록 내 개인과 내 기업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을 순종하는 길이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공의 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살아가라는 것. 여러분, 내가 세상을 다 알 필요 있나요? 가능하기나 합니까, 여러분? 불가능하지. 그럼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간단해요. 오늘 모세가 역시 대단한 분입니다. 믿음의 길을 간단하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뜻이 있다. 그 뜻을 묻고 말씀에 순종하라. 그럼 된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죠. 아, 알겠습니다. 뭐 하나님이 다 아시고 다 이끌어 가시겠죠. 네, 그건 말로만 하는 거고 관념적으로만 이해하고 속으로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만 알아서 되겠어. 내가 부모인데 알아야지. 내가 대책을 세워야 그게 진짜 대책 아니겠는가. 이 말은 무슨 소리인가 하면 내가 하나님보다 지혜롭고 하나님보다 더 능력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살아왔느냐? 고단하게 살아왔고 피곤하게 살아왔고 38년간 허송세월을 했다는 거예요. 앞으로도 그렇게 사시겠어요? 지금까지는 어떻게 살아왔다 할지라도 앞으로는 어떻게 사셔야겠어요? 여러분 마음대로 하세요. 선택은 자유니까. 그러나 이제 모세는 새로운 세대를 향하여 말하는 겁니다. 너희 부모들은 그 수많은 기적을 보았으면서도 그렇게 믿음 있다고 외쳤으면서도 목자 되신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진실로 믿지 못하고 스스로 몸부림치고 대책을 세우겠다고 하다가 그 문제에 빠져서 쓰러져 버렸다. 너희도 그렇게 되려느냐? 너희 부모가 섰던 그 위치에 너희는 다시 서 있다. 부모처럼 전철을 밟을 것이냐? 네 힘으로 싸우겠다고. 아니, 너를 안고 인도해 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면 바로 그 걸음이 길이 되는 것이다. 믿음으로 나가면 그게 승리의 길이 되는 거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물으십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 모두에게 올바른 대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기도하면서 주님 앞으로 나갑시다. 기도 제목입니다. 나를 알고 적을 알면 승리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대로 순종하는 거기에 승리가 있나이다. 바라오니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다 알고 내가 모든 대책을 세우려 하지 말고 하나님을 더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 묻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하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태신자 작정을 위한 기도를 하겠습니다. 복음은 나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받은 놀라운 복음을 누구에겐가 전해주어야 합니다. 나를 통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그 이름을 나에게 주옵소서.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주님 앞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자기 목소리가 자기 귀에 들리도록 소리내서 기도합시다.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고 우리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광야 생활의 마지막 지점에서 모세는 말했습니다. 왜 우리는 38년을 광야에서 허송 세월 했는가? 왜 우리는 지치고 피곤하게 되었는가? 하나님이 진정한 내 인생의 주인임을 믿지 못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적을 알려고만 했지 적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알기만 하면 끝나는 것인데 그 뜻에 순종하기만 하면 바로 그것이 승리의 길이 된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현실에 눌리고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고 무너졌던 선조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출애굽 2세대를 교육했습니다. 주님, 오늘도 똑같습니다. 오늘 우리도 부지런히 세상을 더 알아야 된다고, 더 연구하고 분석해야 된다고, 더 대책을 세우고 거기에 올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다고 해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그 뜻에 순종할 때 바로 그 길이 승리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로 확실히 알고 살게 하소서. 우리 각자에게 우리를 통해 구원하고자 하는 그 이름을 알려주셔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주님께로 초청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